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드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으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예. 자, 우리가 민수기 후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이제 거의 40년간의 여정은 다 끝나왔고요. 지난 시간부터 민수기 33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민수기의 후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보았던 33장에서 이제 33장의 그 후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떤 노정을, 어떤 전의를 걸어왔는지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33장 뒷부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무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지침들이 이제 34장, 35장, 36장 그리고 신명기까지 뒤드로나오미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난 후에 앞으로의 여정,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33장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33장 뒷구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럼 민수기 33장 53절 54절 보세요. Numbers 33, verse 53 through 54. 예, 거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33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 34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각각의 가족들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소유하라는 지침을 주십니다. 랏을 하라는 거죠. 제비 뽑.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나누려면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지경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그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 볼더를 알려주시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분배할 자들까지 정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 동서남북 경계를 알려주세요.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로 크고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볼더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16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게 하신 자들을 세우시는 것. 그러니까 누구로 나누게 하셨는가, 누가 그 나누는 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아직 가나안 땅 가서 전쟁도 안 치렀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의 볼더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나눌 자들까지 알려주십니다. 좀 우리 한국 속담에 김치국부터 너무 먼저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알려주신 것이 있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진멸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얻으시는 기업에까지 하나님 백성들로 참여하게 하신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정복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얻으실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백성들은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야 됐을까요? 아유,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거 서둘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야 됐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확신으로 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얻으셔서 주실 기업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야 했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전쟁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아직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은 우리가 이미 싸웠고 승리했고 천국 기업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장차 싸울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누가 싸우시고 승리하고 얻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싸우시고 승리하신 후에 천국 기업을 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천국 기업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우리 것으로 알려주실 때, 우리도 그 너무 김치국부터 맛있는 거 아닙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렇게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한 이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고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와 얻으신 천국 기업의 순종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멸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무르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침을 먼저 주시는, 아니 좀 가가지고 다 얻은 다음에 주시지 않고 먼저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먼저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내 전쟁이다. 내가 싸우고 승리할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기업에 믿음을 두고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가나안 땅의 기업의 경계를 알려주시고 그 땅을 나눠주실 그런 말씀까지 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야,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이 땅을 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너희들에게 다 이런 경계까지 다 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너희 땅이 되고 너희가 다 나누어 가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백성들도 너무나 기쁘고 설레며 그 땅을 소망하며 빨리 그 땅을 정복하여 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자기 죽기까지의 순종과 싸움으로 승리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세요. 제대로 자기들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할 때까지 계속되는 나그네 삶 살았어요. 이방 땅에서. 요셉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살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살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자기들 본향이 아니었죠. 이방인과 외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땅에서 노예가 돼서 살죠. 애굽은 자기들의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나그네 삶을 살았죠. 물론 두 지파 반이 먼저 광야에 있는 요단 동편 땅을 얻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야 그 땅도 얻을 수 있었고 그 땅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이 원래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기업의 땅을 소유할 때가 왔다는 거죠. 곧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땅. 그 땅에 이제 다 온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의 선조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땅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제서야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축복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해 주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언약 기업의 땅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시는데 3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간단히 보면 먼저 남쪽으로 사우스로는 3절에서 5절에 에돔 근방 신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는 부분이 남쪽 경계라 서던 보러가 거기까지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서쪽 경계 웨스턴 보러는 6절에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왜? 서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잖아요. 바다.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가 경계고 북쪽 경계, 즉 노던 보러는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북서쪽 대해로부터 시작해서 호르산을 거쳐 하살 에나레까지 이르는 경계라.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서 11절에 동편 경계, 이스턴 보러는 하산 에난에서 시작해서 남쪽 밑으로 염해까지, 즉 그 데스, 이 사해로 불리우는 곳까지 경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가나안 땅을 나누기 위한,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책임자들을 세우십니다. 총 책임자로는 두 사람을 세우세요. 누구하고 누구죠? 17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벌써 세대가 지난 걸 알 수 있죠.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고요.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그 아래 한 사람씩을 이제 대표로 세우는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시죠.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죠. 갈렙. 그리고 시므온에서는 스무엘, 베냐민에서는 엘리다, 단지파에서는 북기, 므낫세에서는 한니엘, 에브라임은 그무엘, 스불론에서는 엘리사반, 이사갈에서는 발디엘, 아셀에서는 아이훗, 납달리에서는 브다헬. 다 모르겠어요. 누군지. 갈렙 빼고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족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기업의 땅을 나누어 분배하게 하시는데 잘 보시면 빠진 자들이 있죠. 빠진 지파가 있죠.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즉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거기는 이미 동편에서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아홉 지파 반, 그래서 열 명의 족장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세우신 건데 그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 땅을 나누어 갖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어떤 방법으로 땅을 나누어 갖게 하셨죠?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땅을 나누어 갖게 하셨죠?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라시에요. 너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왜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아무도 이의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제비를 뽑게 하신 그런 방법을 쓰게 하신 걸까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큰 땅 갖고 운이 좋으면 안 좋으면 좀 작은 땅 갖는 그게 제비뽑기가 아니죠. 구약에서는 제비뽑기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제비뽑기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그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에서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로 처음에 뽑아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함께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비뽑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결국에? 이 땅을 나눠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이 교회의 사역에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구별해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 사역을 모든 것 질서 있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통해 그 땅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경계까지 다 얻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으로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그렇게 다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가 됩니다.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책에 가면.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물러 이제 나누는 모습이 보여지는 책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마친 후에 정확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그 경계까지 얻고 또 오늘 본문에 세우신 자들을 통해 그 땅을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까지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보면 이 땅을 사방 경계까지 다 얻고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갖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9장 마지막 51절에 가장 결론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정확히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고요.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이에 땅을 얻었고 땅 나누는 일까지 다 마쳤더라.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결국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서에서 땅 나누는 일, 땅을 얻고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하셨는데 정말로 마쳤다는 것이 완전히 다 끝났을까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한 기업을 얻어서 더 이상 땅에 이러한 경계를 알려주시는 것이나 땅을 나누게 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제는 기업을 얻었잖아요. 또다시 경계를 알려주시고 또다시 땅을 나누게 제비를 뽑아서 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데 구약의 구원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에 땅 나눈 일, 땅 나눈 일까지 다 마쳤더라고 하시는데 마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구원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약속의 땅의 경계를 또다시 알려주시고 그 땅을 또다시 제비 뽑아서 분배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또 나와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에스겔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에스겔 47장 14절에서 21절. 이스키엘 chapter 47 verse 14 through 21.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말씀이 나와요. 47장 14절에서 21절. 다 끝났다고 했는데 또 나옵니다. 14절에서 21절. verse 14 through 21.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지게라는 것은 지경, 보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막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게와 하마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레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그 북방에 있는 하마 지게까지 미쳤나니 이는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복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해는 대해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정확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반복이 돼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기업의 땅을 약속하시며 그 언약기업의 땅의 동서남북 경계 보도를 알려주시고 다시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하시는 명령을 또 주세요. 아니 이미 여호수아서 19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출애굽 구원이 시작되어 가나안 정복까지 다 끝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다 물지 않았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It is not finished yet. 왜? 안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 에스겔서가 오기까지 무슨 일이 중간에 벌어진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스겔서, 이즈케어, 이 역사적인 배경이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기업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기업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왜 그랬죠? 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정복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과 반역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반으로 나눠지고 그렇게 나눠진 왕국들이 차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언약 기업의 땅까지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또 거기서 외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됐고 아니 에스겔 선지자 때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떠나십니다. 또다시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노예로 종으로 다시 살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출애굽 구원과 또 다른 새로운 언약 기업의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의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나 여호수아에서 성취된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뭐 경계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에스겔서에서 보여지지만 그보다도 좀 더 다른 현실이 있어요. 더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더욱 완전한 기업의 땅과 완전한 분배 그리고 더욱 완전한 회복을 에스겔서에서는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 성취됐지만 또다시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는 빼앗기거나 다시는 또다시 얻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언약기업의 땅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러한 회복을 같이 약속하십니다. 그 앞에 36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에스겔서 에스겔 chapter 36, 36장 24절에서 28절, verse 24 through 28. 36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번에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맑은 물로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여 다시는 언약기업의 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그 백성들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을 부으셔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이전의 약속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보면 에스겔서 47장, 아까 읽었던 그 경계를 알려주시고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시는 지침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한 가지 지침이 덧붙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지침을 같이 주세요. 어떤 지침인가요? 21절에서 23절이에요. 에스겔서 47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똑같아요. 그 경계를 알려주시는 거나 제비를 뽑아서 나누시는 건 똑같은 지침인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 47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언약기업의 땅에는 누구도 참여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물을 수 있게 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참여하게 하시죠? 그 땅에 거하는 외인들, 젠타요, 이방인들까지. 마치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기업의 땅을 함께 얻게 하십니다. 더 새로운 지침이 주어져요. 즉, 그들도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때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이 하나 더 보여져요. 에스겔서 47장 첫 부분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주실 언약 기업의 땅에 이제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제 나중에 신명기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실 것도 알려주시는데, 이 성전을 세우시는 모습을 알려주실 때도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욱 복된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성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언약 기업의 땅을 적시고 큰 강을 이루어서 그 안에 있는 만물이 소성함을 입어 강가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풍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 언약 기업의 땅이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언약 기업의 땅을 적셔서 정말 적과 끓이 흐르는 땅과 같은 모든 것이 소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될 거라고 알려주세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47장 12절에 가보세요. Verse 12.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는 가나안 땅의 현실보다는 더욱 복된 현실의 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약속이 가깝게는 이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서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으로 성취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에스겔서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의 현실이 완전히 다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오히려 그 땅이 다시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는 땅이 돼요. 죄와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온 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현실이 다 성취가 안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약속들은 언제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 다 끝날까요? 땅을 언약 기업의 땅을 주시고 나누는 일이 마침내 언제 어디에서 다 마치고 끝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천국으로 성취되는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때에 다 이루어지고 그때 다 끝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써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한 출애굽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천국 기업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는 이 천국 기업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얻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의 기업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다시 경계를 정하시고 다시 나눠주는 지침을 주시는 일은 이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다시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기업.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 이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은 경계가 있어야 됐죠. 볼더가 있어야 됐습니다. 천국은 볼더가 있을까요? 경계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천국의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는 일이 있을까요? 라스로?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천국 기업을 다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우리의 완전한 기업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천국이 다 우리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Most Holy Place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셔야 했지만 천국은 다르죠. 천국은 그 전체가 다 성전이고 그 전체가 다 지성소입니다. 언제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교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 아까 보았던 에스겔서 47장에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곳으로 보여주시는데 계시록에 가면 바로 이곳을 천국으로 보여주세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의 땅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미 이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었고 또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 이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미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얻으실 것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고 마음을 설레어하며 살아가야 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얻어주신 그 천국 기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설레며 소망하며 더욱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자기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84편에도 하나님이 거하신 언약기업의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복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Psalm 84 verse 1 through 4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4절에 우리의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형제 여러분, 영원한 본향에 자기 마음을 두고 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하셨죠. 찬새도, 복음자리가 있고, 여우도 자기가 살아갈 굴이 있지만 인자는 이 땅에 버려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의 영원한 본향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구원하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쉴 참 보금자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들, 다 나그네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삶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것이 나아져서 좀 더 이 땅을 본향같이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풀리고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는 우리가 쉴 안식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버려둘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천국 본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영원한 기업의 땅이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완전히 얻으시고 다 끝내시고 마치시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나눠주신 땅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들어야 마땅할까요? 주의 집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이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노래하며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쁘게 이 시편의 고백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얻어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즐겁고 오히려 열망이 생겨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경계를 알려주시고 분배에 나눠주는 주침까지 주셨는가? 우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설레고 기쁘신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 그 죄와 불순종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다루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죄의 짐을 지시고 마침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예배를 통해 교제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시면 너무나 기쁘고 설레고 즐거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미리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백성들의 열망, 즐거움이 하나님처럼 이제 곧 들어가 얻게 될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기다리실까요? 우릴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돌아가시기 전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열망,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 참으신 그 예수님의 즐거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열망을 우리의 열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갈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 끝납니다. 다 마칠 겁니다. 그날까지 마치 독수리가 잘기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자기 날개로 업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곧 도착할 겁니다. 곧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인내로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천국 생각하실 때마다 더욱 마음이 설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더욱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해주시고 그 천국과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설레고 기쁘고 열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그 힘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 끝까지 인내로서 잘 달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우리의 머리둘 곳이 없어 고나고 지친 나그네 삶이겠지만 결국 모든 눈물을 다 씻고 쉼을 누릴 천국에 곧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